제가 시편 119편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련된 것, 그 말씀에 대한 태도,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심에 이 말씀이 있고, 믿는 크리스천의 삶이 이 말씀과 하는 삶입니다. 그걸 또한 말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임을 아울러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크리스천의 어떤 정체성을 또한 아울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가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지키려면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태도 중에 첫 번째가 말씀에 대한 이 결단,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의 의지, 결심이 먼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시리이다. 이 후대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대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대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생존의 의미, 존재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인가를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 목적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고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구원도 사실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 감동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바뀌어진 말씀을 인해서 거듭난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말씀에 대한 인식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에 대한 인식,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다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별로 중요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중요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주도권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이끌린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삶입니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어떨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점차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과 이것이 잘못된 방향인가 올바른 방향인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관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감화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또한 그것은 죄다라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주님께서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그냥 평범한 삶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그것이 변화되는 삶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데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지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삶을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깨달음을 놓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18절에 이 말씀의 두 번째 태도가 말씀의 깨달음을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내 눈을 연다. 어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야. 근데 이 눈을 연다는 것이 이 육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뭔가를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우리의 눈을 본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본다. 신령한 체험만 한 사람이 신비스러운 것을 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아주 신비스러운 것을 보았어. 그래서 이 신령한 것, 신비스러운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것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들 깊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영적 깊은 체험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영적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신비스러운 체험을 추구하고 동경하고 그 체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더욱 많은, 더 깊은, 더 신비스러운 체험을 더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은 우리에게 더 깊고 더 많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뭔가 나에게 something missing하고 뭔가 부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건전한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동경하고 그 은혜를 삼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체험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스러운 체험을 동경하고 추구하게 되는 사람은 맛보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부터 이탈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지키는데도 관심이 없고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더 깊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위험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막습니다. 그것과 양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제가 늘 은혜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웬만한 뭐 순복음교회 다녔는 사람 성도님들 뭐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신비적 체험, 은사 체험 다 경험해보고 그것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심취해서 저는 그런 은사적, 체험적 그런 체험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별로 추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더 좋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더 좋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더 그럴듯하고 그거에서 심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영적 영안을 열어서 더 깊은 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열어다 눈을 열어서 어떻게 달라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말 주의 법이라는 말은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로 본다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깊은 영적 진리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쉽게 보고 읽고 이게 무슨 뜻이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안에 더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비밀을, 영적인 깊은 진리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요 영적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 눈을 열어서 눈을 열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열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떤 힘과 노력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언더스탠딩, 이해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에서 나면 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게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계속 깨달음을 기도합니다.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냥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지혜와 이해로 깨달은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보게 하셔야만이 감춰진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숨겨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입니까? 지혜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격언서입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역사와 전통? 아니면 여기서 나와 있는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가서 같은 거?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전, 고대 문학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겠죠. 차라리 세상 책을 읽고 읽는 게 낫죠.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성경의 깊은 진리의 핵심이 뭐니? 뭘까요? 성경이 숨겨있는 깊은 핵심 진리는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구속이고 그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의 놀라운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법의 기이한 것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돼.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처음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고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깨닫는 데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그 다음에 영적인 깨달음을 강구한 다음에 우리가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의식이 필요한다고 성경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대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자세는 나그네 의식입니다.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우리 계신 성도님들 본인들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나그네로서 모든 것을 취하고 싶습니까? 이 산타바울에서 떠나서 이산타바를 떠나서 뉴욕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십사 뉴욕에 여행하는 사람이 호텔에서 며칠 2박 3일로 뉴욕에서 잠시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뉴욕에서 호텔에서 자면서 마치 그곳에서 평생을 살 것 같은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호텔에 살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데코레이션 하면서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이 뉴욕에 있는 호텔이 잠시 거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그네라면 잠시 거치는 지나가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나그네. 영적인 나그네라는 거예요. 육적인 나그네가 아니라 영적인 나그네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나그네에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성경의 그 목적지가 본향이요 하늘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나갔을 때 그의 목적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이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을 향해서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땅을 향해서 나갔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한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갔던 삶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갔던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존재라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것도 또한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님으로만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감화 감동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거듭난 이런 자라는 걸 깨달을 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라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는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한순간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까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모든 과정이 다 구원으로 함축되고 있고 구원으로 설명된 거예요. 물론 그 시점에서 구원이 시작은 되었지만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영화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거하여서 우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영적 나그네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적 나그네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everything,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머무른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나라는 하늘나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래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여기 보세요. 나는 땅에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기되고 나그네 되었으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말고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영적 나그네 된 우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근데 그 사모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항상 사모한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모하는 거 그의 열정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열정의 정도는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항상 사모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기간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는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저자는 그래서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다, 상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막 내가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런,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가 곤핍하고 피곤하고 그가 상할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라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아, 내가 오늘 좀 더 물론 그런 자세도 기특하고 그 자세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끄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끔 이끄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말씀을 읽으면 졸려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말씀을 읽으면 졸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말씀을 읽으면 졸려야 돼요. 보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통독할 수가 없어요. 지겹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긋지긋하고 보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수수께끼 같은 소리 같고 이스라엘 역사 같고 알 수 없는 말들로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는 삶이 되려면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깊은 영적 심오한 진리를, 주의 귀한 법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의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정도가 이 정도까지, 내 마음이 상할 정도까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 그 심리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위험하다고 하십니까? 심리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도와 열정이 떨어져요. 내 마음이 상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아,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만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늘 항상 늘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여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고 그 있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있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17절에 나오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게 해달라고 영적 깨달음을 간구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객이 되었고 나그네 되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말씀만을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구원받은 자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옵션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누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가 나의 모습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과 대조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진정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영적 깨달음을 강구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까? 사모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 요소,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이 삶과 정반대되는 삶,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제일 방해되는 게 교만이다. 그리고 앞에 제가 언급했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이 영안을 달라고, 영적인 깨달음을 달라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 반대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만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 교만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만을 두 가지로 봅니다. 성경에서 비추어서 두 가지의 교만이 있어요.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무관하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언급했던 이것에 정반대된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 깨달음도 없이 그냥 나그네의 의식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교만한 게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 교만은,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죄의 계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했으니까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고, 죄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이야. 죄의 계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알고 사모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망은 영원한 책망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책망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할 그런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받는 책망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또 한 가지의 교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갖는 교만,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이지만 믿는 자들이 갖는 교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갖는 교만, 이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교만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 않는 교만입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삶,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 그런 심적인 모습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책망 받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 받았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책망 받았어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만한 그런 열정 가진 사람은 없어요. 바리새파라는 이 의미가 분리주의자라는 말이에요. Separatist. 이 무리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열심 가지고 그 어떤 분파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지키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았어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왜 책망받았어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거가 아닌 마음으로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거를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만하여 저주를 받은 자,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럴듯하게 잘 알고 잘 지켰지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뭐였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이 단순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암송해서 암기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이죠. 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표면적 그 성경 진리만 그 표면적인 말씀을 읽고 외우는 데 그치고 그리고 겉으로만 어떤 의식적인 것 그리고 어떤 규례적인 것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으로 만족했던 그대의 삶은 예수님 오셨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교만이 내가 겉으로 모든 것을 다 아주 퍼펙트 완전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내부 심령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간구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철저히 사모함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 민노라고 하지만 우리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만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님의 꾸짖으심이 있기 때문에 꾸짖으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교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 우리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반응을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언급하지만 디모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책망을 받을 때 그리고 교훈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할 때 거기서 위로와 은혜가 거기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 여기서 주께서 꾸짖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음의 본 목적은 그로이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꾸짖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꾸지름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꾸짖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21절은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이렇게 꾸짖음을 꾸짖은 믿지 않는 자를 꾸짖으시고 어떤 믿는 자들을 꾸짖는 이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증거를 지키게 됩니다. 교정받습니다. 주의 증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회방과 멸시가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뭐 고관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고 비난하였지만 하였어 나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읊조리다. 묵상한다는 말이죠. 옛날 성경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율례를 읊조리고 묵상할 때가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고관들도 방백들도 앉아 나를 비난할 때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권력 있는 자가 나를 비방할 때 비방하여 싸우나 비방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의 율례를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관들이라는 건 방백들이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력 있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회방한다. 비난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사람들이 가서 설득하고 변명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군가가 비난하고 회방할 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율례를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막 설명하고 막 얘기한다고 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말씀과 관계한다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회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배를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고 말씀 묵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부하고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거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 크리스천의 삶이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지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어떻게 됐건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을 사든지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인지를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없을 때 주의 귀한 주의 법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은 진리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나가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